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민수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우리 민수기서 오늘 5장 5절 말씀부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복에 대해서 민수기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는 또 증거하고 있는 귀한 말씀들을 오늘 나누도록 하죠. 5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이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지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삭개오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의 말이거든요. 그렇게 삭개오는 모세의 그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갚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회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데요. 회개란 단순히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반드시 정당한 대가가 치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란 그저 눈물 한두 방울 흘리고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았다 하는 듯이 툴툴 털고 자기 길로 가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회개는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죠. 상처를 입은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당한 또 합당한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의 그 어떤 그 의지를 진실로 고백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마가복음 5장 23절 24절까지의 말씀과 같다라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생각 속에 눈물 좀 흘리고 잠시 박한 음식을 먹으며 마음으로 정리를 좀 하고 나면 모든 것이 제대로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은 바로 고린도 후소에 나오는 세상 근심이라 하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회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한강에 작은 보트 한 척이 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배에는 아주 조그마한 엔진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그나마 고장이 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한편 이 배에는 엄청난 굉음을 낼 수 있는 백고동이 붙어 있습니다. 이 보트가 제 아무리 큰 백고동 소리를 낸다 한들 고장난 엔진을 가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배가 물살을 거슬러서 상류로 올라가는 것과 이 크디 큰 그 백고동 소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영적 실상이 이와 같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마치 소리만 크게 울려 퍼지는 백고동 소리와 같습니다. 눈물을 억수같이 쏟아낼지라도 진정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면 상처받아 괴로워하는 사람을 그냥 방치해 두었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회개가 아닌 거죠. 이런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진보가 없고 늘상 제자리걸음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가 의심의 제사인데 민수기 5장 11절에서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타인과 정결을 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의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는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여 생각하게 하는 소재니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 읽은 이 앞 이 구절 가운데서 그러니까 11절로 이 15절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를 의심해서 그 아내를 시험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이런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거거든요. 18절로 19절에 보면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워두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어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니까 앞서서 보았던 그 10절로 15절까지의 그 이어지는 말씀이 18절, 19절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여인이 쓴 물을 마시는데 만일 그 여인의 잘못을 했으면 아마도 그 쓴 물이니까 배가 붓고 그 넓적다리가 떨어져서 결국 이웃에게 저주거리가 된다 하는 내용이 되는 건데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만일 그 여인이 잘못이 없다면 깨끗하기 때문에 여인은 아무런 해독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테스트는 특히 잘못을 저지른 여인에게 심리적으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었으리라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보는 것은 왜 그러면 여자만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왜 남자에 대한 테스트 하는 그런 말씀은 여기에 없는가 이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같은 기준을 두 번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때 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물론 우리는 레위기에서 본 것을 신명기에서 또다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남자나 여자나 간음을 하면 그들 두 사람은 모두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성경은 남자의 경우가 다르고 여자의 경우가 다르다고 가르쳐 주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본문에서는 왜 여자의 경우만 테스트를 해 보는지, 남자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왜 남자는 어떻게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은 등장하지 않는지 이게 우리가 궁금하다고요. 이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편 대신 그리스도는 전혀 의심을 받을 필요가 없으신 거죠. 그러나 교회는 의심해 봐야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합당한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의심의 소재물을 드러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심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 대하여 의심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시는 질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급한 수준의 그런 질투가 분명 아니죠. 인간의 질투란 고작해야 이기심의 발로이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그야말로 사랑의 발로이고 사랑의 질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어떤 부인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좀 죄송하지만 듣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 남편은 나에 대해서 아무런 질투도 가지고 있지 않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해줬죠. 자매님,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의 남편이 당신을 질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제가 당신이라면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 남자가 진정으로 한 여인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 여인에 대하여 질투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남자를 사랑하는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기 남자에 대하여 질투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질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되돌려 받고 싶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질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이와 시간을 가지는 것과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애정을 가지는 것을 추워도 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질투의 테스트에서 아내가 무죄화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녀는 혐의를 벗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법은 남편의 질투심으로부터 그 여인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테스트는 그녀가 참으로 정결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결혼서약에 있어서 정결의 문제를 소중히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 오늘날 우리는 가족의 붕괴를 목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결혼서약을 심각할 정도로 중요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결혼서약을 굳게 붙잡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가정에서 발달하고 있어요. 또 발전하고 있고요. 또 발단하고 있습니다. 결혼서약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상황이 만연한 나라에 축복해 주실 수도 없고 그럴 마음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죠. 자, 이제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알기 원함은 크고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5장을 마치고 6장으로 넘어가는데 6장의 주제는 나시린의 서약, 성삼위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그런 나시린의 서원, 이건 아주 매우 독특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스스로 원해서 하는 서약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나시린이 되고자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서약인데요. 일정한 기간 동안 한정해서 할 수가 있고 아니면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순수하게 자원해서 하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의 그 백성 가운데 누구나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스스로 나시린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시린의 서약을 볼까요? 민수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먼저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주나 건포도주도 마시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나시린에서 혼을 스스로 하게 될 경우 금해야만 하는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질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이죠. 저는 여러분이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선과 악을 다지는 기준이 아닌 것이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행동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나시린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까? 바로 이것이 질문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제게 술을 마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일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매기성의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저는 음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논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그런지 토론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저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하는지, 주님의 영광이 되고 싶은지 이 여부를 알고 싶은 겁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세상적인 기쁨의 상징인 것이죠. 그것은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본문에서 주요시하고 있는 요점은 나시린은 오로지 주님 안에서 자기의 기쁨을 발견하는 자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서 자기들의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거죠. 이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 자신의 기쁨을 찾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들마다 잔치를 벌이고 행사를 갖습니다. 하지만 파티가 없으면 도무지 주중의 교회 모임에는 참석하려 들지 않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단 말이죠. 특별히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하고 계신 우리 번한 매기 목사님, 미국의 형편이잖아요. 미국 교회는 훨씬 더 그렇다고 하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마치 가난한 여인이 하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조가리를 구걸하는 듯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대할 때 언제나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셔야 하는데요. 교회에서 잔치를 베풀고 파티를 하고 음식을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까스로 그런 크리스찬 잔치에 와서 음식 부스러기나 나누면서 정작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는 그런 세태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거, 그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그러나 진작, 정작 관심 가져야 되고 또 정말 먹기를 소망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는 소홀하면서 그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저 수다 떨고 이런다면 이것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도리인가 하는 거죠. 경건한 말씀은 한쪽으로 물리치면서 그저 먹고 마시는 데만 신경을 쓴다. 이건 너무도 아쉬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오직 소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착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한데 우리는 너무도 이 아웃사이더의 것들을 가지고 본질인 양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거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서 기쁨을 찾고 계신가요?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또 누려야 하는 기쁨을 얻기 위함이라는 그 어떤 뭐랄까요, 그 명분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앞세워가지고 이 세상이 주는 짜릿한 흥분을 혹시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서 진정 기쁨을 얻고 계신가요? 또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펄펄 살아나고 계신가요? 아니면 기도라는 소리만 들어도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오시는 분은 아닙니까? 애청자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거 뭐 신앙생활을 잘못한 건가? 여러분, 진정 영적인 사람은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는, 착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나시린이라고 하는 거, 이 의미가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것이 뭔지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했다.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5절인데요.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요즘 같아서는 공공장소에 이 구절을 크게 적어서 걸어놓고 싶을 때가 없지 않아 있죠. 그렇죠. 뭐 그리고 요즘은 뭐 머리가 길다 짧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뭐 적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어쩌면 중요한 것은 스스로 머리를 길게 하는 나시린의 행위는 그가 기꺼이 부끄러운 자리에까지 내려가서 그리스도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여 백성의 조롱거리였다 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에게 동참한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죠. 세 번째로 그는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6절로 7절인데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인하여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5장에서 나병 환자를 진 밖으로 내쫓아야 한다는 말씀을 읽은 적이 있었죠. 또한 시체로 인하여 더럽혀진 자도 진 밖으로 나가야 했다고 하는 말씀도 보았고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습니다만 지금 세상은 죽음의 장소와 같지 않아요? 오늘날 이 세상을 대비라는 가장 심각한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은 온통 죽음으로 창궐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는 또 하나의 저주의 모습이죠. 세상에 내려진 형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선고하신 심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온 것이죠. 죽음을 처리하면 죄를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주님께서 나시린의 삶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어야만 했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만이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아비나오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주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우선해서 사랑해야만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주님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이 나시린의 서원은 자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은 나시린의 서원을 명령하지 아니하셨어요. 이 서원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자 할 때 했던 서약이 나시린의 서원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민수기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나침반 출판사 신간도서 오스왈드 샌더스 지음의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